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끝내려는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21일 자국 영토 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밥 크로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중해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인근 두 곳에 크루즈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ISIL의 무기고들과 지뢰 생산 공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터키 국경 부근의 ISIL 석유시설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최근 사흘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600여 개의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관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 가운데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격퇴 담당 특사는 오늘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이라크군 지휘관들을 만나 러시아 공습의 70%는 반정부 단체들을 타격했다며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터키가 최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자국군 병력을 무단 파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이라크 정부의 동의 없이 이라크 영토에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며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터키의 병력과 탱크 파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터키가 동의 없이 군을 파병했다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1개월에 걸친 내전 과정에서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전으로 군인들과 민간인을 모두 합쳐 적어도 9,09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양측 간 무력 충돌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 사이의 새로운 휴전협정으로 중화기들이 전선에서 모두 철수됨으로써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범들 가운데 공연장 테러에 가담한 세 번째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오늘 확인된 세 번째 범인은 동부 스트라스부르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젊은이들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초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으며 일부는 체포되거나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의 이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유전자 확인 결과 23살의 푸아그 모하메드 아가드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찬성 407표 대 반대 1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8개국 출신 여행객들도 최근 5년 안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우려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여행객들이 테러나 범죄 활동에 연루돼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경찰 인터폴 자료와 반드시 대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네 곳과 개인 여섯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밤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네 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385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한 전략군을 제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전략군이 지난해 복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커드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두 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전략 로켓 사령부로도 알려진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군 조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를 위반하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이날 북한 단체 네 곳과 개인 여섯 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5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5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영진해운사 등 네 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또는 대량 살상 무기 전달 수단 확산에 물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은 특히 지난해 3월 3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3월 26일에는 중거리 노동 A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7월 26일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계획에 기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북한 정부가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과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계속 확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적 확산 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국제 금융 체제에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빈 대행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치한 기관인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7일 발표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주의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 조달법 대상 보고기관들에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시도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과 수혜자들과 관련해 고객 확인 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지난달 20일 캐나다와 유사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70여 개 나라가 이 기구가 정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우선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연설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은 양측의 관심 현안들을 두루두루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가운데서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국 간 대화 때 이 작업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당국 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금강산 관광은 민족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도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금강산 관광 재개 희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회담이면서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정례적 대화 틀의 첫 회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의 성격이 있지만 의제 선정만 하고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이 제기한 주요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각각 최우선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제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 처리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연계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8일 연설에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경우 중요한 돈벌이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2013년과 금년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조건 없이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남한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전 박사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국 정부로선 정치 안보적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던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3대 선결 과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다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서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실리를 얻으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입니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남북 당국 사이에 삽화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인 북측의 의지가 나온다면 특히 생사화계 문제 같은 경우가 북측에서 정리가 된다면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현준 박사는 이번 회담이 남북한 어느 한쪽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양측이 기싸움만 벌일 경우 후속회담 일정을 잡더라도 소모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의 북한 인권단체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중국 국적을 갖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북한 난민의 무국적 어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대부분이 중국의 호적인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중국에는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2만 명 내지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구를 취득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한 이들 어린이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어린이들은 중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가 10년 안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무국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 문제도 이 운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아동 권익 옹호와 여성 권리 운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무국적 아동 보호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적어도 부모 한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호구를 발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3천 명에 가까웠던 이전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인데 북중 국경 지역에서 단속 강화 그리고 식량 사정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9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평균 98명 수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가 처음으로 월평균 100명을 넘었던 2003년 이후 12년 만에 100명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신문을 받는 탈북자까지 고려하면 올 한해 한국으로 온 탈북자 수는 1200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00여 명보다 200여 명 적은 규모로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 2,000명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엔 2,9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 초기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 한 곳으로는 부족해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제2 하나원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 해 3,000명에 가까웠던 한국 입국 탈북자 규모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지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자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방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탈북자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경 통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2015 월드 리포트에서 탈북자 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병력을 늘리고 주요 탈북 루트마다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통신 감청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인민무력부사나 국경경비대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바꾸고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끼리도 감시 붙여놓고 민광군이 몽땅 동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노농적이대, 교도대 이런 사람들까지도 타 지방 사람들을 신고하게 만들고 통행증을 또 그만큼 안 해주고 이전에는 통행증을 한 부서에서 그냥 사회안전부 2부라고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보위부 경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동이 더 힘들어진 거죠.
돈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처벌도 예전보다 크게 강화됐습니다. 매년 탈북자 설문조사를 벌여온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입니다.
경비대도 자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경비대가 국경을 넘겨졌던 사실이 들통나면 제대로 후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기와수에 간다든지 본인이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탈북자들을 가능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인사는 국경경비대원이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포상금이나 입당, 간부 등용, 또 자녀대학 추천과 같은 포상이 주어져 도강비를 따로 챙기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도강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010년 1,700에서 2,500달러 수준이던 도강 비용이 6,800에서 8,5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한동안 중국 남방 지역에서의 탈북자 단속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중국 공안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검열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현재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자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가족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재입국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이영석 사무국장입니다.
그 탈북 과정에 잡히거나 또는 한국에서 보낸 돈을 탈북자 과정에서 보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잡았을 때 너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으로 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설득을 해서 그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게 해서 재입국을 이제 설득하는 또는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해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2000년 1명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7명, 2014년엔 1명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재입국 탈북자의 기자회견은 과거 탈북자들의 존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조차 꺼렸던 북한 당국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부각해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인덕 정치를 부각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데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입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김정은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조사위원회 같은 COI 같은 경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운동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가 줄어든 데는 호전된 북한의 경제 사정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살 때 하루 세 끼를 먹었다는 응답자는 86.9%로 지난해 74.5%보다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쌀밥을 먹었다는 응답자도 61.4%로 지난해 41.5%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거의 강냉이만 먹었다는 응답자는 10.3%로 지난해 29.9%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450만 톤에서 11.8% 증가한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의 시장 실태를 조사해온 한국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중국을 찾던 북한 주민들이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도 탈북자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에는 무역이라든지 중국이 어떻게든 나와서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수시장이 커진 만큼 내수시장에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수함 연구관리본부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과거와 달리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고 해외 파견 노동이나 밀수 등을 통해 생계가 해결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태국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약 2만 6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최근 태국 정부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태국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식량 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편 세계 식량계획의 달린 타이모 북한 사무소장은 7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이날 러시아 관영 매체인 이타르타스 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여름 통일 노래 가사를 공모했는데요. 선정된 가사로 세 곡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곡인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민주평통의 각 분과위원들이 부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지난 여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공모해 만든 8천만 통일의 노래입니다. 가사 공모전의 수상작 가운데 세 편을 선정했는데요. 우리는 하나이니까 내일 말고 지금 바로.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8천만 통일의 노래가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이고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8일에 열린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들이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첫 무대는 종교복지분과위원회가 열었는데요. 종교복지분과위원회의 강병권 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8천만의 통일 노래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세계를 이끄는 그런 그 큰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남과 북이 통합을 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동방을 이끄는 그런 큰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전 국민들한테도 많이 불려지고 또 행사 때마다 많이 불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탈북 여성분과의 양인순 위원은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참 좋아요. 아, 이거 노래를 통해서 다 다짐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같이 연습하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걸 보니까 가슴 뭉클하고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와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는데요. YWCA 합창단의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즐겨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빨리 되면은 우리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금강산이나 그런 곳도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통일 노래는 처음 들어봐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언능 통일을 해갖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YWCA 합창 단원들의 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뭐 모임도 있고 이런 행사도 있구나. 그리고 가사를 아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가사대로 진짜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는 이런 노래를 해서 애들이 아 이런 이렇게 통일이 왜 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탈북민 친구를 사귀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대학생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좀 약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친구도 약간 약간 이 가사대로 막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 그냥 통일의 노래라고 그냥 있구나만 생각하지 듣고 막 직접 불러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일의 노래라고 나왔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노래에도 관심을 갖고 불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들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도 8천만 통일의 노래를 함께했습니다. 한라 백도 동맥이 흐르면 하나 된 한반도 세계를 이끈다. 8천만의 빛나는 통일 코리아.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누구보다 가슴 찡해하는 사람은 탈북민들일 텐데요. 탈북민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게 통일을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저도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더 간절하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런 노래 부르다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네. 이런 노래는 잘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통일 노래도 좀 많이 좀 이거 하나 된 한반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소망 같은 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8천만 통일의 노래가 남북한 및 재외동포 등 8천만이 애창할 수 있는 곡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시리아의 ISI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의 공습 중 30%만이 ISI를 겨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했고요.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제사회의 ISIL 대응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리아에서는 미군 주도 연합군과 러시아가 각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공습을 강화했고요. 영국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여객기 추락이 ISIL 연계단체의 폭탄 테러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어제 처음으로 지중해에 배치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시리아의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일까요?
칼리브르라는 이 미사일인데요. 이 잠수함 미사일 공격 사실은 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의 군사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회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지중해 동부 시리아 인접 해역에 배치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 로스토프나도호에서 순항미사일 칼리브를 여러 발사해서 시리아 북부의 ISIL 목표물 두 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날 회의 내용은 러시아 관영TV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목표물을 타격했는지도 밝혔나요?
네. 쇼이구 장관은 ISIL의 무기 저장고와 지뢰 공장을 타격을 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 확실하고 또 터키 접경 인근의 석유 관련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ISIL이 탈취한 석유가 터키로 넘어가고 있고 터키 고위층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터키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죠.
예.
또 러시아는 지난달 터키 전투기에 격추된 이 러시아 수호이 24 전폭기의 잔해에서 비행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했는데요. 이날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에게 외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비행기록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중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FP통신은 러시아가 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전폭기 격추 이후에 S-400 그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를 했고요. 자국 전투기 보호를 위로 미사일 전력도 강화를 했는데 미사일 순양함을 추가로 보낸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네요.
네, 러시아 해군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연합 해상 훈련에 참가 중인 미사일 순양함 발약이 있는데요. 곧 시리아 인근 지중해상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흑해함대 소속 순양함인 모스크바를 대체해서 앞으로 시리아에서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 전투기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게 러시아 해군의 발표 내용인데요. 한편 쇼이구 장관도 앞서 예고한 대로 시리아에서 자국 전투기가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전폭기들을 엄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 ISIL과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이 연합군과의 군사 협력도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진전이 좀 있나요?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에서 ISIL보다는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에 대해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의 브랜 맥커크 ISIL 격퇴 담당 특사는 어제 바그다드에서 미군 또 이라크군 장성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공습 중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러시아가 ISIL이 아닌 시리아 반군을 겨냥했다. 70% 정도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동맹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반대하는 반군에 훨씬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온건파 반군 중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반군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어렵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요, 러시아가 이 여객기 격추 이후에 ISIL을 겨냥한 공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반군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ISIL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ISIL이 사용하는 무기의 대부분이 이라크군이 외국에서 들여온 무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ISIL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이라크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것들이란 겁니다.
예,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것들인가요?
미국과 러시아 또 옛 소련 연방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사용한 무기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들 외에도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제작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엠네스티는 ISIL이 이런 무기를 끔찍한 범죄와 학살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모한 무기 거래가 얼마나 엄청난 잔혹행위를 부추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 또 대이라크 무기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무기가 어떻게 ISIL의 수중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 경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ISIL이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런 지역에 있는 군 기지 또 무기고 등을 장악을 했고요.
예.
이라크와 시리아 군경이 사용하던 다량의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서는 관리 부실로 외부에서 들여온 무기가 암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라크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들여왔고 또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미국도 이라크 정부에 많은 무기를 공급했는데 이런 무기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수십 년간 이라크로 무기가 유입됐지만 규제가 허술하고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라크와 주변 지역에서의 무기 확산과 남용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인데요. 올해 곡물 생산량이 늘었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올해 곡물 생산량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6억 2천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파종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0.5%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된 것이죠.
네, 각 곡물별로는 어떤가요?
옥수수 생산량이 2억 2,50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쌀은 2억 800만 톤, 밀은 1억 3천만 톤이었습니다. 세 곡물 모두 지난해에 비해서 생산량이 이제 2.7%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다른 곡물의 개별 생산량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 주요 곡물만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한 데 대해서 중앙정부가 식량 증산을 중시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폈고 농업재배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금 배분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하고요. 또 목과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물 재배는 줄이고 대신에 밀과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한 것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기상 조건도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았습니다.
예. 중국의 이런 그 곡물 생산 증가가 국제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올해 곡물 생산량이 다소 증가했다는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요. 중국이 지난 10월에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 농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국제시장에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쌀과 옥수수, 밀 같은 이런 주식은 오히려 재배 면적을 늘려서 자급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콩 등 다른 곡물과 육류 등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그 곡물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곡물 생산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식량 증산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해서는 자급 기반을 확보하면서도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곡물들은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런 결정은 환경 문제 등도 고려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고령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인구 분포 변화에 대응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세계은행의 권고 내용입니다.
네, 유독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고서는 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른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요. 또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도 늘었다는 겁니다. 세계은행 수두이르 셰티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부유한 국가일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의 부유한 국가에서 5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고령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20년에서 25년 만에 진행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국가별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204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가 15% 정도 준다는 거고요.
예.
이어서 중국과 일본도 1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10%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9천만 명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령화와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 등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무 빨리 은퇴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아직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나라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래에 대비해서 연금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밤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북도는 오후 들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6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5도, 강계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5도, 최고 9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9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부분 지방에서 흐린 날씨 예상되는데요.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6도, 삼지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끝내려는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21일 자국 영토 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잠재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중해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인근 두 곳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고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ISIL의 무기고들과 지뢰 생산 공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터키 국경 부근의 ISIL 석유시설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또 최근 사흘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600여 개의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관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 가운데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터키가 최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자국군 병력을 무단 파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이라크 정부의 동의 없이 이라크 영토에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며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터키의 병력과 탱크 파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터키가 동의 없이 군을 파병했다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1개월에 걸친 내전 과정에서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전으로 군인들과 민간인을 모두 합쳐 적어도 9,09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양측 간 무력 충돌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지난달 초 양측 간 충돌이 재발되는 등 폭력 사태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범들 가운데 공연장 테러에 가담한 세 번째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오늘 확인된 세 번째 범인은 동부 스트라스부르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젊은이들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초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으며 일부는 체포되거나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의 이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유전자 확인 결과 23살의 푸아드 모하메드 아가드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공연 도중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던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이 어제 폭발 현장을 다시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당시 공연장에 있다가 사망한 89명 가운데는 이 록밴드의 매니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찬성 407표 대 반대 19표에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8개국 출신 여행객들도 최근 5년 안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우려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